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경기는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필 띵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겨울에 시작해서 여름에 만나고 있는 본격 실전 건축 교육 방송 집구석입니다.
겨울에 시작했군요.
네. 저희 11월에 시작했잖아요. 이번 방송은 6월 달에 나가지만 다음 방송은 벌써 7월 달에 나갈 것 같아요.
아, 7월.
그니까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했어요, 우리. 네. 일단 인사.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어 건축 강미란입니다.
네. 도리아빠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보통은 2부 때는 1, 2부 같은 날 녹음하니까 근황 토크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알아요? 우리 1부에 근황 토크 안 했다?
아, 우리 진짜?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근황 토크 안 하라고.
메르스 토크 했구나.
근황 토크를 안 했다? 그래서 2부 최초로 근황 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또 이게 메르스가 이런 장점도 있네요.
아, 이때쯤이면 좀 진정이 좀 되면 좋겠네요. 메르스 사태가.
그러게요.
그러게요.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요? 2위를 탈환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마 지난주에는 제 시간에 방송이 못 올라갔을 거예요.
미리.
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 아니야,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면.
어, 그치. 어, 그냥 조금 일찍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다음 방송에서 얘기 안 하고. 아무튼. 근황 뭐 있나요?
아, 저는 15일에 그 필리핀 가는 것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끝내놓고 가야 돼서.
아, 바쁘시겠다.
정신이 없죠.
아, 리모델링 그래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바빠서 방송 준비를 그랬구나.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죠. 어,
방송 준비에 매우 소홀했던 우리 소장님. 어, 내가 막 승질내려고 그랬어. 어, 이 방송 올라올 때쯤엔 필리핀에 있겠네요?
이거 언제 올라가? 이거
19일에 올라가요?
그렇죠. 이거 필리핀에 있을 때죠. 한참 필리핀 땡볕에서
19일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쯤에 올라가요.
네. 마닐라에 있을 때예요. 마닐라 화산이 안 터져야 되는데.
몸 조심하시고 거기서 메르스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
왔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입국 거부를 당하는 거 아닐까?
그 끝나고 홍콩을 갈 건데 홍콩에서 지금
홍콩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안 받아주셔서 못 가면
안 받아줘서 못 가면
못 가면
홍콩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겠죠?
필리핀은 갈 수 있을까?
공항에서도 입국이 안 돼. 뭔가 열이 살짝 나면서 격리 좋지.
그럼 나 국제 미아 되는 건가?
공항에서
나을 때까지?
무사히 잘 갔다 오기를 네,
조심히 갔다 오세요.
네,
필리핀은 총도 맞을 수 있던데.
아, 뭐 즐거운 사건들이 즐비하네요.
뭔가 위험 지역을 가는 것 같아.
저는 이때쯤이면 아마 학교 다 끝나서 마감 다 끝났을 거예요.
방학이지 않나요, 애들?
네, 그 이쯤에 방학하고 이제 성적 입력만 남았을 거예요.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네. 네, 벌써 방학이더라고요.
한 학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휴교도 많이 하는데 대학교는 뭐
면역력 있는 애들이니까 아는 거지.
예비할 수 있는 건 다 예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메르스 걱정 메르스에서.
아, 진짜 이게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되죠.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그래서 밖에도 잘 못 나갈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집 앞에 뭐 슈퍼나 이런 데는 다니곤 하는데 멀리는 못 나갈 것 같아.
어제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버스 탔을 때 버스 손잡이 안 잡으려고 다리를 되게 힘주고 서 있다고.
아, 그러시겠다.
지하철에서 기침 한번 하면 홍해 갈라지듯이 싹 갈라진다고.
같은.
맞아. 그런 걸 잡으면은 그런 데서 옮기는 거죠.
우리 근황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또 메르스 토크를.
메르스 토크.
그쵸, 뭐, 메르스가 전 국가적으로 지금.
아, 내가 테니까. 구글에다가 그걸 찾아봤다니까?
뭐.
메르스 코리아 좀비. 이런 거.
어? 뭐야, 그게?
아니,
외국 사람들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혹시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막 퍼지고 막 그러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쵸,
그 상황인 거야. 막 바이러스 퍼지고 막 그런
월드워지도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아 진짜? 그랬나?
응.
감기.
맞다.
한국에서 시작됐어.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한국으로 오잖아.
오지.
주한미군 기지에 오잖아. 원인 발견.
군인이었죠. 감금돼 있던 사람이었나?
그래서 그 주한미군 걔네들만 살아남아 있는데 그 원인 찾으려고 왔는데 없어가지고.
아 가잖아. 맞다.
국내 메르스 환자 64%가 남성이래요. 20대 미만 아직 없대요.
그러니까
2주 전 얘기죠. 2주 전 얘기.
우리가 방송 나갈 때는 2주 후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근황은 이렇게? 네. 토리 아빠는 별일 없었나요? 최근에?
저는 그러니까 방송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한 5주 전에, 4주 전에 제주도 갔다 왔죠. 그러니까
11번째 에피소드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전 그날
오신 날부터 해서 갔다 왔는데 전 제주도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진짜. 처음 이제 업무가 아닌 그냥 일상으로 갔었는데 여행으로 갔었는데 애기 데리고 갔는데도 운신의 폭이 좀 좁긴 했는데 그냥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쉬고 그냥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오자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도도 좋고.
제주도는 항상 오른 것 같아.
아 근데 맛집은 실패했어.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래요?
아니 나 좀 가르쳐줄 거야.
인터넷 맛집 쫙 찾고 친구한테도 쫙 찾아서 가고 했는데
숨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못 먹기도 했지만 다니지를 못해서
다음에는 근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주도 물가가
하고.
비싸요.
그래서 우리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땅콩 아이스크림,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이랑 귤향과즙이라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귤향과즙이라고 귤향이 나는 뭐 되게 맛있는 과자예요. 과자 약간 향 한과처럼 생긴 건데 넓적한 건데 그거 맛있게 먹고 왔어요. 다른 건 뭐
좋은 걸 못 먹었네.
맛있는 거는 많이 못 먹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니까.
갈치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약간 식당 찾아다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제약이 좀 있어서 숙소 근처에 있는 데를 가고 하느라고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도 해 먹고 그래야 되니까 아, 그냥 먹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 식당에서 먹은 게 맛있더라고요. 인천에서 먹은 게. 아, 인천 아니지. 부천에서 먹구나. 부천에서 먹은. 꽤 맛있더라고요.
나도 방학하면 갈라 그랬는데, 제주도.
다음번에 그러면 한번 맛집 한번 알려주시면
맞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주도 같은 거.
맞아, 맞아. 진짜 바다도 이쁘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간척 사업을 막 해서 바다를 일단
하죠.
훼손한 다음에 제주도를 두 배로 늘려서.
그래서 강수장님이 여름 휴가 계획은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뭐 이 소장님 필리핀 갔다 오면 되는 거고.
필리핀은 워크숍 때문에 가는 거고요.
네, 뭐 그래도
휴가는 안 될 것 같아요.
휴가는
홍콩 간다면
그거 끝나고 가서 홍콩 마카오 가는 게 휴가가 되겠죠.
마카오도 좋아요.
입국정지지. 입국정지.
입국정지만 안 당하면.
장소장님은 없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원래 갈라 그랬는데 조금 바빠져서.
어디로 갈 생각이셨는데요?
원래 딱 그 방학하자마자 제주도 갈라 그랬는데.
아 제주도.
네. 안 될 것 같네요. 그, 저희도 또 방학 여름에 뭔가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한숨으로 끝내.
놀러 가고 싶다. 네. 아무튼 2부 최초로 근황 토크.
그러게요.
같은 걸 한번 해봤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저희 옛날 사람 인증하고 끝났잖아요.
아쉬워요.
옛날 사람 인증이 아쉽다고? 더 했어야
부족해,
되는데.
부족해.
네, 원래는 아니,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실전적인 난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모기. 네.
이 소장님 주변에만 모기가 앵앵거려.
또 모기들이 뚱뚱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주변에 아, 이 사람이 뚱뚱하진 않지만 모기들이 이산화탄소로 쫓아다닌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호흡 이렇게 많이 하고 땀 많이 나고 이러면 그게 그래서 그런대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기 때문에 끊겼네. 생활 소음뿐만 아니라 모기와도 함께하는 방송 직구석 저희 뜬금 질문 갔다가 본 토크 시작할게요.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코너입니다.
네, 저 예전에는 이 댓글 중에 질문이 있으면 네. 아 오늘도 할 게 많겠네 그랬는데 오늘은 좀 막 찾아보고 있었어. 질문 없나? 그래서
질문 그동안 준비했던 거 못했던 거 많잖아요.
아 못했던 게 많은데 좀 이번에도
그냥 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네. 아, 오늘은 팟빵 댓글 중에 무식한 끈기남님께서 이제 막 건축의 눈이 뜬 건축 초년생으로서 평소에 우리나라 건축대학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건축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패널분들의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의 그 추억파리를 아쉬워했는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듣게 됐네요.
3학년 학생인데 네. 3학년 건축에 눈이 떴나요? 3학년이요?
3학년 때요? 3학년 건축이 뭔지를 뭔지를 알았나요?
되게 일찍 눈뜬 학생이에요.
아니요, 정말 3학년 쯤 되면 이제
떴다고 생각하지.
나 4층기야? 건축에 4층기야?
1학년 때 들여놓고 야 이런 책 봐. 이러고
떴다고 생각하지.
이번에 뜬 줄 알지. 공포전은 이런 걸 나간다.
아, 그래, 그래. 그랬던 것 같긴 하다.
알고 보니 까막눈이야?
아무것도 몰랐었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이분은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새 5년제로 바뀌어가지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장소님이 좀 아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아니, 어쨌든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누구한테 마음가짐까지 얘기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졸업하신 지 꽤 지나잖아요. 마음가짐 그래도 한쪽 눈 정도는 뜨신 분들 아니야?
마음가짐이라
대표로 얘기해 주세요.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후배일 수도 있겠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학교니? 마음가짐
해줄 말이 없다.
글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뭐 3학년이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3학년 때 뭐 한쪽 눈은 커녕 뭐 두쪽 눈도 다 못 떴었고 어쨌든 근데 지금 만약에 돌아 그때로 다시 좀 간다고 하면은 글쎄요 뭐 좀 되게 뻔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책도 좀 더 많이 보고 좀 다녀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설계를 막 이렇게 멋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책을 좀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우린 4년제라서 3학년이면 졸업반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3학년 때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설계 수업을. 네.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가 재미있는 게 1학기 시작하자마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와이 대학교 애들이랑 같이 조인트 스튜디오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와이 애들한테 주고 걔네들은 이제 1월 개강이니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3월에 개강해서 한 달 만에 준비해가지고 같이 크리틱하고 뭐 그랬던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빡세게 한 달 내내 학교에서 살았거든요. 교수님들이 하와이 대학교 애들은 5학년 애들 오는데 너네들보다 두 달 먼저 준비했다. 근데 니넨 3학년 이제 2학년 지난 애들이 한 달만 해가지고 걔네들이랑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냐 그러고 집에 가지 마 그러고서 설계실 대학원생 한 조로 묶어주고 대학원생들 두 명씩 붙여가지고 한 달을 거의 살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고 나서 시작했던 3학년은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3학년 끝나고 휴학했었거든요.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는 안 그랬는데 3학년 2학기 때 학교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거나 하고 설계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후에 설계실 나가서 밤새고
보통 설계하는 사람은 딴 수업 안 들어가지 않나?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예 설계하는 사람들 말고는
쉽게 뗄 수 있는 거.
설계하는 사람들 말고는 나를 아예 내가 휴학한 줄 아는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도 3학 1학기 때는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나는 되게 열심히 놀고.
저는 더 격렬하게 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나는 더 열심히 없을 만큼 열심히 놀았거든요.
더 격렬하게 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놀고 잘 보러 다니고 잘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되게 설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쟤보다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막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도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는 막 그 작은 차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현세 씨가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말이지? 꾸준히 하는 게 뭐 천재를 이기는 방법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어쨌든.
근데 건축이라는 분야가 뭐 다른 예술 분야랑 좀 달라서 막 재능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꾸준히 즐겁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나 대학교 때 뭐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만 하지 마라.
공부?
쓸데가 없네. 저는 뭐 건축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디자인을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어설프고 서툴고 좀 안 이뻐 보이고 이게 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싶더라도 그냥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끝까지 어떻게 관철시켜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라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정말 이번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 요거 하나만 딱 표현할 수 있으면 이번 학기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어려워해요, 요즘에 애들이.
어렵죠.
예. 왜냐하면 너무 화려한 것도 많이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원 교육 받고 GFC 막 그러면서 예, 그게 생각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좀 넓히려면 뭐 책도 보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라는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 요즘 학생들 학점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 때는 사실 뭐 노느라고 뭐 모형에 뚜껑을 못 닫고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붕 닫으면 아 정말 끝냈다 잘했다 이런 건데 하다 보면은 막 벽만 세우고 뚜껑 못 닫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설계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막 모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여지는 것들이 뭐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축 이외에 다른 것들도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다니고 요즘에 뭐 건축 관련돼서도 학생들도 요즘 보면은 저희 때는 그런 경우 많이 없었는데 요즘 세미나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세미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는 것도 좋고 고건축 답사를 한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런
방학 것들을 때 그런 거 다녀야 돼. 고건축 답사 같은 거.
토익 공부하지 말고.
토익 공부.
토익 공부는
지역 술도 좀 먹어보고.
그래, 지역 술 탐방 이런 거 좋아.
좀 건축을 하실 분들이라면 도시에 대한 것도 그런 감이나 감성이나 이런 걸 좀 느껴보고 중요한 게 아닐까.
건축 설계라는 게 결국 사람과 관련된 거니까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어떤 동네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건축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낄 때마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도 나중에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설계 막 이렇게 판넬 막 멋지게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니는 곳들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의 학창 시절을 궁금해하셨는데 우리의 학창 시절은 그렇게 열심히 논 걸로?
이분이 아이디가 무식한 끈기남이신 거 보니까 끈기 하나는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근데 너무 모범적으로 설계실에만 있지는 마세요. 예, 그거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자꾸 놀으라 그래. 나가서
놀아야지.
술 먹으라고.
놀아야 돼.
설계실에서 많이 놀았죠. 저희 때는 이제 한참 그 개인 PC들이 보급됐던
인터넷이 나오고 막 이럴 때라.
그때 한참 유행했던 저는
난 포트리스.
포트리스도 많이 했지만 스타 이런
피파,
거 막 거의 설계실이 PC방화 되면서
미니 11. 미니 11.
나 그거 말고 그거잖아. 데이터는 사이트 있었잖아.
데이트한 사이트?
알러브스쿨 말고
뭐 있지?
뭐 매치메이커 뭐
이런 거 있었어.
데이트한 사이트가 뭐야?
있었던 거 같아.
어, 있었어요. 그리고 채팅하고 막 그런 사이트 있었어.
그때 싸이월드
페이클럽?
세이클럽.
아, 세이클럽 진짜 오랜만에
채팅,
들어본다.
세이클럽.
나우누리로 시작했는데.
나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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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누리로 시작했어.
명령어 치고 들어가서.
나 처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다음에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
나도. 다 그때 다 다음에서 만들었던 거 같아.
그때 전산석 같은
그땐 다음이 아니었지. 한메일.
한메일.
어,
한메일. 한메일이었지.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고 저 고등학교 때 나우누리 이런 거 막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는 안 했었어.
나우누리 하면 전화 안 되잖아.
전화 통화 중. 전화 요금 엄청 나가고.
지금 애들은 저기 뭐냐 응답하라 1997 이런 데서 왔던.
그렇지.
그게 딱 저희 때.
그러네.
저희 설계실에 막 진짜 춥고 막
에어컨도
안 되고.
요새는 설계실이 다 개별로 나눠져 있던데 우리 학교도. 1인 각자 한 자리씩 줬는데 우리 때는 한 자리씩 없었거든요.
어, 우리는 한 자리씩 줬는데?
자기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진짜요? 없었어. 우리 있었는데?
우리는 요일별로 돌려 쓰는 거였어요.
전 제도판 붙여서 위에서 자고 막.
스티로폼 깔고 자고.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개인 설계실은 우리 졸업반 졸작할 그... 때만 줬어.
어 진짜요?
그 저는
좋은 학교였구나. 막 제도판 막 이거 막 나사 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막 들쿵들쿵 거리고 막
아이자 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막 맨날 고쳐달라고 과사에다 얘기하면 안 고치고 맞아.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고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추억팔이 본격 추억팔이 방송.
이분이 그러니까 3학년이면은 13학번이에요
알 수 없죠. 군대 갔다 온 남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1, 1학번일 수도 있지.
1, 1학번?
2년 정도 빼면.
1, 1학번이면. 재수 나셔서 생소하셨을 수도 있고.
남자니까. 끈기 남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 무식한 끈기남님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너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막 그 힘들어하거나 막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근데 그런 거 별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열심히 일하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성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막 욕심 생기고 막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설계 수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모전 상 받는 것도 다 그 스킬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냥 딱 스킬이지 뭐 그걸 잘한다고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학생 공모전?
네.
아, 학생 공모전은 요즘엔 좀 스킬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공모전 입상을 한다고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도
술은 많이 마실 수 있잖아. 상금이 나오니까.
그건 좋겠다.
자 그럼 술 많이 드시고요. 건강 챙기십시오.
예, 메르스 조심하면서 술 드시고요.
설계실에서 맥주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어?
자 끝내줘.
그러니까 네, 토리 아빠 집에 가야 돼요. 네. 뜬금 질문 오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뜬금 질문 코너였는지 그냥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아니야 학창 시절에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건축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할 것 같은데.
네. 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좀 한번 특집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뜬금 질문 마무리하고 본 토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름맞이 난방 특집을 진행 중인 집구석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난방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난방 공사의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난방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난방 방식은 이제 보일러로 이제 온수들을 돌려서 하는 난방인데요. 거기에서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열원, 연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또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를 주로 쓰죠. 가스 보일러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기름 보일러를 기름을 이제 연료로 쓰는 건데요.
그렇죠. LPG 가스통
같은 그렇죠. LPG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LPG를 쓰는 경우도 있고 기름 보일러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기름값이 많이 들고
아, 기름은 너무 비싸고
LPG는 너무 맞아. 자주 불러야 되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해요.
가스통이 옆에 있어야 되니까 집에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LPG 가스통 가지고는 너무 용량이 적으니까 큰 가스 탱크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땅 얘기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대지 알아볼 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그렇죠. 안 들어오는지도 알아봐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난방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4분의 1을 지금 난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나무로 하는 보일러를 설치하기도 하고 네, 하죠. 화목 보일러. 네. 또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자는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화목 보일러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화목 보일러를 쓰시는데 보니까 기름 보일러하고 같이 설치를 해요.
맞아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다 연동해서 그쵸. 그 화목 보일러가 멈추면 기름 보일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서든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방편인 거죠.
네, 화목 보일러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무가 생각보다 엄청 싸더라고요. 뭐 한 트럭에 뭐 20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아무 나무나 태워도 상관없으니까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이 장작용 나무라는 것도 싸요.
왠지 비쌀 것 같은데 나무.
어느 나무는 60만원 한대요. 트럭 하나에. 네. 비싼 것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어디서 얻어오시기도
다를 것 같아요.
어디서 얻어오시기도 잘 얻어오시더라고요. 한 트럭씩 얻어오시더라고요.
한 트럭을 얻어오신다고요?
네, 짱이죠. 그래가지고 집이 완전 그 장작 더미에 묻힐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 되게 욕심 날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욕심이 나게 된다니까.
뭐 돈 모으듯이.
아니. 그래서 우리 보석 모으듯이 욕심 내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있어도
이렇게
계속 쌓아놓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싸다는 거고. 그 단점은 이게 바깥에서 떼거든요. 바깥에서 떼니까 어쨌든 저녁이나 이럴 때 한 번쯤 나가서 장작을 한번 넣어주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연기를 아무리 연통을 바깥으로 빼고 한다고 해도 그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 연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그름이
누래지고 막 이렇게
이게 화목 보일러로 떼서 물을 데우는 거죠 이것도?
네.
다 같은,
네. 다 같은 거예요.
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물을 데워가지고 물이에요, 돌리는 거야.
저 아는 형네 집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무 팔레트 공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 폐나무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다.
집에다가 화목 난로를 안에다가 집 안에 이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공장에서 갔다가 떼는데 엄청 날아드죠.
그것도 그 팔레트 같은 것도 저희 부모님도 얻어 오시던데 그 못을 다 뽑고 막 이래야 돼서 되게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 못 뽑는 기계를 봤거든요.
못 뽑는 기계가 있대. 박혀 있는 못 뽑는 거.
그것도 기계가 있구나.
프레스로
당연히 있을 것 같아.
생각하면 다 있어.
그래서 그거 뽑으면 바닥에 이제 막 못 많으면 자석 갖다 쫙 긁어가고.
그리고 화목 보일러 장점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숯 같은 거 빼가지고 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숯 같은 거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예, 밤도 구워 먹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도시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에선 하기 쉽지 않죠.
이게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요.
요즘 그래도 도심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니네나
아, 다가고 이런데도 이렇게 딱히 옆집이랑 막 거의 붙어 있는데도 설치하고 하더라고요.
민원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화목 난로나 보일러는 이게 불이니까 뭔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게 돼.
그것도 맞아.
태우니까.
태우니까 뭐라도 넣으면 돼. 그 막 플라스틱 같은 것도 그냥 다
그런
타니까.
건 그런 건 안 넣는데 뭔가 하여튼 뭔가 쓰레기를 좀 줄이기는 해요. 이 보일러로.
그렇지. 다 태우면 되니까. 예.
환경에 좀 안 좋은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동네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보일러인 것 같은데 진짜. 시골 같은 경우는 요새 다 화목 보일러를 써서 서로서로가 다 서로서로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양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무가 모자라지니까 이 옛날에도 연탄 보일러로 바꾼 건데 요즘은 다시 이제 시골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기름 보일러를 떼야 되고 하니까 연료비 부담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렇게 화목 보일러로 다 하게 되면은 또 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나무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나무 보일러를 떼는 이점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시골에 인구가 많지 않고
그렇기도 하고요. 시골은 몇 집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화목 보일러가 있고 아까 전기 보일러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보일러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심야 전기를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워낙 비싸니까 심야 전기는 조금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심야 전기도 그렇게 뭐 아 되게 싸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농가 전기로 하는 거면은 충분히 전기 보일러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희 부모님 댁이 전기 보일러예요.
아 그래요?
같이 안 쓰고 그냥 전기 보일러만 쓰는 거 심야 전기로만 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밑에 내려가 보면 큰 그 물통
있죠. 그걸 데펴놓고
네. 정말 이게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가 심야 전기니까 밤에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밤에만 데우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써버리면 낮 동안 계속 식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저녁 때쯤 추워질 때는 이미 물도 식고 있는 거야. 그 새벽에 그걸 데워야 되니까 새벽엔 또
밤에 데우니까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온도 맞추는 시간 있잖아요. 언제 얘를 데펴놔야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맞추는 데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 시간이.
그 시간이 어쨌든 심야에 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 데우는 시간이 좀 약간 조금 좀 불편하신 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 보일러 자체가 일단 전기세는 우리 너무 비싸잖아요. 전기 요금이.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다고는 하는데 비싼 거죠.
산업용이랑 비교해봐요. 짜증나.
엄청 비싼 거지.
누진세가 붙으니까.
누진세가 너무 많이 붙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가정들은 다 전기 아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아껴 쓰는데도 간신히 그 누진세 범위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아껴 써야지.
아껴 써도 아껴 써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가스비도 너무 올라서 사실 최근에.
요즘은 가스비로 안 하고 그 열량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잖아요. 가스 옛날에 가스 용량으로 가스 그쵸. 쓴 양으로 매겼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거를 열량으로 환산해서 열량으로 그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가스 고지서 보면은 뭐 몇 세제곱미터를 썼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러면
열량으로.
그게
써
가스비하고 상관없는 거야? 가스 시세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시세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량으로.
그러니까 열효율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비싸졌죠.
그럼 열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쓰면 좀 싸지는 건가요?
아니 그 보일러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걔네가 계량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가스 양을 그 열량으로 환산해 가지고 가격을 매겨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진짜 그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가스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비싸지.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막 실내 적정온도 이런 거 홍보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지켜요, 사람들 엔간하면은.
다 지키죠.
가스비가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비싸니까, 난방 과하게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없죠. 방도 웬만하면 쓰는데 아니면 다 잠가놓고.
그러니까요. 쓰고. 근데도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보일러 같은
그러니까요.
대안들을 찾으려고 하고, 네. 태양열, 온수를 쓰려고 하고 태양광 전지를 달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난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개별 보일러가 아니라 구에 있는 그 지역 난방 공사 거기서 네. 이제 보내주는 온수 갖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따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돈 나오면 아 이렇게 나왔구나 좀 줄이자. 저희 집도 이제 개별 방마다는 다 이제 그 밸브를 잠글 수가 있으니까 쓰는 곳 마루나 이런 데만 이제
지역 난방은
틀고.
돈을 어떻게 매기는 거지? 물 사용량?
네. 온수 사용량? 네, 계량기가 있어요. 하여튼 뭐 지역 난방을 쓰니까 뭐 개별 난방처럼 뭐 가스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니까
크게 생각은 안 해보셨겠네요. 네,
편한 것 같아요. 편하게. 네. 그런 단지가 있으니까.
단독주택은 근데 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제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집도 양평인데 기존에 네. 있는 집을 이제 사신 건데 거기가 이제 LPG 가스 탱크가 있어요. 큰 게.
아, 있구나. 네. 네.
안 들어와서.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가스비가.
아. 제가 겨울 2월에 샀는데 뭐 주말에만 잠깐 가서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것만 하시느라고 보일러만 얼지 말라고 외출로만 해놓고 이제 이월 한 달을
그
쓰셨대요.
외출로 해놓는 거 돈 엄청 나와요.
와 근데 외출로 해놓고 썼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든다고 올 겨울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고안하면서 단열도 좀 꼼꼼하게 잘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오래된 거라서 보통 집도 외출로 해놓으면요 생각보다 돈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온수 전용으로 해야 그나마 좀 덜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아 맞다. 이렇게 갑자기 질문 드리는데 집에 단열이 그 창 틀이 벽하고 지금 이격돼 있으면 그걸로 다 세는 거죠?
열이 나가죠. 그 틀이 있으면
그 저희 집 부모님 댁에 네. 창 틀하고 그 옆에가 흙 뭐야 황토 같은 걸로 이제 매겨져 있고 그런데 거기가 다 갈라져 갖고 그걸 메꿔야겠구나.
메꿔야죠.
아마 단열 테이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붙이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맨날 뾱뽀기 붙이고 비닐 갖다가 막 유기창 있는데 다 덥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 그 창틀 부분이 그런 열교가 가장 심한 부분이라서 되게 신경 써서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신경 많이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다 세죠.
바람도 숭숭 들어올 텐데 그럼.
그렇게 이렇게 손 대보면 바람 들어올 텐데.
아 그래요? 이번에 가서 해봐야겠다.
자, 그리고 태양열 요새 많이 쓰나요? 어떤가요?
태양열 시골에는 태양광은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태양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옛날에 한참 많이 썼잖아요.
안 쓰지 않나요?
지금 시골에는 많이 써요.
그래요? 이게 막 옛날에 그리놈 사업 막 이런 걸로
맞아요.
엄청
지금도 보조금 보고,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도 보조금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랑 태양열이랑 차이가 있는데 네. 광은 전기죠.
전기 생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 열은 열로 그
물을 데펴놓는 거예요.
네. 아, 그게 데워져요?
네.
태양열로.
태양열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통이 아, 붙어있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다른 거죠.
근데 네. 그러면 그게 온도가 그렇게 뜨겁게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미온
아니 한 정도? 60도 70도는 될걸요?
아 진짜? 아 그래도
왜냐면 지별기 기승이네, 태양열을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지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양열을 그냥 태양 햇빛에 놓고 그냥 데워지는 거면 뭐하러 설치를 해요? 그냥 통에 넣어서
아 나 그렇거든요. 아 지금 물탱크?
지별판이 있죠. 지별판이
그러니까 물탱크랑 그러면 안 다르지.
아 하긴 내가 그거 있다.
지별을 해서 그 그걸로 데우니까
예전에 그 박물관 별난물건 박물관에 있었던 게 그 태양열 지별판 갖다가 라면 끓이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되겠다.
그쵸, 예.
그럼 그런 게 되게 그 모양새가 지붕 위나 이런 데 되게 올라가 있을 텐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시골 가다 보면은 태양광 전지는 태양광 전지 그
까매갖고 네모난 거
판만 딱 붙어 있는 건 대부분 전기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고요. 그 밑에... 그럼 뭔가 지별판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위에 통 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어 이렇게.
통이 붙어 있는.
아, 어.
그게 태양열.
그건 태양열이야.
에? 어, 지별판이 뭐야?
그 판.
아, 그 판이.
그리고 그 통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아, 그만큼만 들어가 있는 거야, 물이?
돌아다니는 거지.
계속 돌아가.
아, 계속. 그 동그란 게 그게 태양열. 더
있는 게 태양열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왜 모르는 척 연기하는 척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 얘기했듯이 온돌에서
온 거예요. 네, 바닥 난방.
그러니까 온수 파이프 깔아서 그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온수를 물을 데펴 가지고 물을 이제 바닥에 돌리는 거죠.
그 바닥 난방하는 공사 그 바닥 난방 공사하는 그 순서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실전 건축답게.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 공사가 고조 공사 끝나면은 이게 이제 뭐 흙에 바로 접하는 지층부에서 하느냐 그 위에 층에서 하느냐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고조 공사 한 다음에 단열재를 깔게 되면은 단열재를 깔고 스티로폼 같은 거 깔고 그 위에 이제 와이어 메쉬라고 해서 얇은 철사인데 이렇게
그물처럼
그물처럼 돼 있는 거 있어요. 걔를 쭉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해서 쫙 돌리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들은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서 와이어 메쉬에다가 걔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철사로 다시 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배관이 다 끝나게 되면은 기포 콘크리트라고 해서 약간 기공성이 있는 그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열이나 이런 걸 효과를 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온수 파이프가 묻히도록 걔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깔끔하게 이제 좀 그 면을 좀 고르고 그게 다 마른 다음에는 마루를 깔게 되는
마감제를
붙이는 거죠. 대개는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지난 방송에서 우리 바닥 얘기하면서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 온수파이프 깔 때 항상 왜 문제되는 게 왜 문 앞에까지 꼭 깔아달라. 네, 꼭 그런 얘기 해야 되고 시공사에다가 안 그러면 뭔가 문 근처는 열이 안 와. 그러니까 구석구석 잘 안 깔게 되니까 대충 깔면
좀 틈이 많이 벌어지고면 등성등성 깔면은
맞아. 그게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파이프가 어디 있는지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그게 되게 그런 거야. 왜냐면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나?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할머니 댁 가면 다 뜨끈뜨끈한데 그 온돌이니까.
그렇지.
어? 왜 우리 집은 왜 내 발에
왼쪽 발은 뜨끈한데 오른쪽 발은 차갑고
이게 내가 왜 이런 집에 살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거 공사할 때 이 어쨌든 파이프 많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공사할 때 꼼꼼하게 해달라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모서리나 이런 데는 파이프가 기본적으로 직각으로 꺼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그치. 돌리는 거니까 모서리나 이런 데 열이 안 갈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보완하는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아,
약간
그래요?
동판 같은 재질로 돼 있는 건데 펀칭이 돼 있는 그 철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와이어 메시 깔고 그 위에다가 걔를 얹은 다음에
아, 거기다 열 전도가 되게
열 전도가 되게
필름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한 번 더 열이 골고루 그래. 전달되는
그러니까 바닥 마감하기 전에 기포 치고 나서 하는 거죠.
기포 치기 전에.
기포 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어 메시 대신에 걔를 깔고 밑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파이프 관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펀칭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서리까지 이렇게 가게끔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롤 형태로 말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왼발 오른발 차이 안 나게 되겠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어서 관 그 XL이라는 그 난방 배관을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PVC 재질이잖아요. 또 여기에 그 전기선이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기선이랑 이게 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젤리 타입처럼 그런 게
아,
들어가
그래요?
있어서 이 열선 코일 같은 걸로 이제 데워가지고 뭐 그렇게 물 말고도 그런 식으로 관에다가 꽉 채워서 이렇게 데워지게 하는 그런 제품도 있겠네요.
아예 네. 물 말고 그런 젤리 타입 같은
젤리 타입
들어가
같은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는 코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허리 찜질기 똑딱하면 이렇게 굳는 거.
맞아, 맞아.
전자레인지에다 녹이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좀
전자레인지에다 녹이는 거. 네.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중탕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녹이는 거.
아무튼 알아볼 때 그런 신제품들이 이제 건축박람회 같은 데 가면 맞아. 막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건축주분이 막 보고 오셔가지고 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거 해보자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엑셀이 엑셀인 거 처음 알았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정말 이건 거예요? 엑셀?
그렇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엑셀 파이프 우리 맨날 얘기해서
문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엑셀. 말로만 맨날 엑셀 파이프를 했으니까 몰랐는데 이게 XL 파이프. 바닥 난방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각으로 못 하고 하는 게 달팽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이해가.
이게 해서 깔 때 잘 깔아야 되더라고요.
진짜 잘 깔아야 돼.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나와가지고 그 방을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깔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응시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선이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중심에서부터
되니까.
다시 돌아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문으로.
이게 어쨌든 온수 분배기에 가서 이제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밑에 온수 분배기라고 설치가 되잖아요. 걔를 통해서 각 방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온수 분배기에다가 요즘은 단독주택에서도 다 아파트에서 그런 것들이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방 제어 장치를 다 기계식으로 달거든요. 그래서 각 방에서 버튼을 누르면 걔가 자동으로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온수 분배기에서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겹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실 가는 애랑 와 저쪽 방 가는 애랑 부엌 가는 애랑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지.
이게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야.
아, 빈 자리를 타고 가야 돼.
빈 자리로만 가야 돼.
저희도 이제 설계할 때 설계
그리잖아요,
하는 업체에서 다 그려서 줘요 그거를. 그래서 가끔 평면이 수정될 때 그 같이 고쳐야 될 때가 있어서 그때 되게 눈이 이렇게 막 되게 혼란스러워요. 막 눈이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진짜 롤리팝 이렇게 막 돌아가는
잘못 연결하면 막 방이랑 거실이랑 막 이렇게 막 겹쳐져 있고 막
이게 X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X는 겹치면 거의 아랫목 아니야?
볼록튀어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하나 터질 수도 있잖아. 이게 온수파이프나 이런 거 하나 터지면 이게 일이 엄청 커지거든요.
드러내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기포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거 딱딱하게 굳혀놓는 거잖아요. 묻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 누수 생기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아 일이 엄청 커요. 그쵸?
그래서 요새는 그거를 이렇게 패널로 아예 그냥 건식으로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밟아야 되니까. 연결 이음새가
충격이 가겠네요. 네.
이음새가 이제 호스가 구멍이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밟히면은 이게 틀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튜브가 제일 난 건가?
지금 얘기한 그 바닥에 이렇게 쭉 까는 그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동파이프?
뭐 그렇죠. 동파이프였죠.
이런 거 많이 옛날. 썼잖아요.
그 근데 TV에도 선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시공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이음새 연결하는 것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하고 외부에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콘크리트랑 닿으면서 부식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요즘에는 저희가 아까 계속 떠들었던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PVC가 가장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도 12mm가 있고 15mm가 있고 뭐 15mm가 더 좋다, 12mm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다 뭐 12mm 이 정도 뭐 쓰는 것 같고요. 흰색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 많은데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바닥에 까는 거죠. PPC 파이 뭐 C PB 뭐 PRT 뭐 이런 약간 기능이 조금씩 더 보완돼 그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도 좀 괜찮아서 엑셀 파이프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은 이게 감겨져서 이렇게 잘 풀리게끔 하는 무슨 이렇게 기계 장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엑스트라 롱의 줄임말이 진짜 맞을지도 몰라.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거든요, 걔가. 그래서 바람개비 돌듯이 잡아 당기면은 걔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네, 쭉 까이게 돼요.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무슨 종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뭔가 들어본 듯한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막 어디서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아예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썼던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본 듯 모르겠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예, 계속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100% 모를 때가 되게 많죠.
너무 많으니까요. 제품마다. 그건 같은 얘기,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품
헷갈려요.
이름을 그냥 계속 그렇죠. 그 공식 이름처럼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분들도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시공만 기밀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를 이제 감리하는 사람이랑 같이 체크를 좀 해주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은 보일러의 종류를 고르는 정도는 직접 좀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보일러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열 얘기를 잠깐 빼먹은.
지열이요?
네.
지열 얘기.
지열 보일러도 요즘에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한데, 이제 친환경 이런 거 얘기 되면서 지열 보일러로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전에 이 소장님이 친구한테 지열 물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아 물어보진 않았네요.
절규했어? 그새?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만났잖아요.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지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소장님이 정리해서 해주실지도.
걔한테 숙제를 하나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태양광이나 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러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추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얼마나 잘 그 유지할 수 있느냐.
열을 잘 저장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면 맨날 우리 가스 쓰고 기름 쓰고 나무 떼고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지.
맞아요.
1000년 전에는 나무를 한 번 떼서 100일을 가게 하는
그러니까.
8미터 파야지.
최고의 추결 아니야? 정말?
연구해야 된다니까?
극강의 추결이야.
되게 신기하다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비밀을.
맞아요.
근데 그걸 물을 못 데운다는 거지.
물을 못 데우지. 대단하지 진짜 만약에 한번 아니,
물을 안 데우고서도 그렇게 오래 갔다는 건 더 대단한 거죠. 공기가 안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야. 뜨끈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김일성이 지금보다 좋아.
극강의 추결.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 추결이 제일 중요한 게 낮 동안에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심야전기에서 막 새벽 되면 뭐 물 식는다, 저녁 때 되면 물 식는다 그래요, 이러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게 추결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열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에 대한 그쵸. 문제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전기는 이제 좀 저장이 되잖아.
전기는 그래도 이런 데에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저장 능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제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집이나 건축물에 시스템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게 발전할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빛 입자를 얼마 동안 가두는 실험도 성공했다 막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건 진짜 과학이.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실전적인 난방 이야기 해봤고 우리 난방 아까 지열 얘기한 김에 난방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우리가 라디에이터가 있더라고요. 1부에서
용난로에
1부에서 벽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트린 라디에이터가 있더라고요. 라디에이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집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집에서 많이 안 쓰죠.
네, 근데 외국은 여전히 되게 많이 쓰거든요. 집에서. 안 따뜻해.
안 따뜻해.
나무 뗄 순 없으니까.
그 학교에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 그래서 옆에 조그만 밸브 있어서 그거 열면은 물 씩 나오고.
화장실에도 있어.
그래요?
맞아. 화장실에 주로 많이 봤어요.
조그맣게.
근데 생긴 건 다 그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이게 이렇게 올록볼록해야 이게 열을 방출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앉으면 이렇게 약간 엉덩이 약간 줄 가고 막 납작하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증기 이런 거죠. 약간 복사열로 하기도 하고 증기로.
그쵸. 복사열이죠.
어차피 거기도 뜨거운 물이 돌고 있는 거죠.
뜨거운 물이 도는 건데
온돌은 바닥 전체가 이제 따끈따끈해져서 복사열이 바닥 전체에서 나오는 거고 라디에이터는 관에서만 이제 복사열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금 약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만져야 하나 뜨겁지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너무 뜨겁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아.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방열한다 그러죠. 이렇게 열을 그냥 내보내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따뜻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효율이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라디에이터 이야기 우리 1부에서 빠트렸던.
라디에이터랑 비슷한 게 또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외국에 가면 주택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게 히터 같은 거잖아요.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뜨끈한 이렇게 바람으로 따뜻하게 나와. 바람을 데워서 나오는 거.
히터죠.
히터. 그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류. 그거는 그냥 대류도 대류.
네, 대류. 히터.
공기를 데워가지고 공기를 돌리는
거. 그 히터 바람이 그렇게 피부에 안 좋다는데.
그러니까 고현정은 히터 절대 안 튼다면서요?
그러니까. 건조해지니까요, 그런 게. 아무튼 예 1부에서 빠뜨렸던 라디에이터 뭐 히터 이런 얘기들까지 난방 이야기 쭉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이니까 난방 이야기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름이니까 냉방 이야기 잠깐 하고 이번 방송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냉방하면 역시 뭐 선풍기 에어컨이죠.
선풍기 에어컨이죠. 뭐 네. 선풍기 에어컨.
선풍기 처음에 누가 개발했을까?
그러게요. 선풍기를 누가 개발했을까?
모터 개발자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부채를 붙이다가 팔이 너무 아팠던 거야. 바람개비.
풍차.
풍차, 바람개비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좀 이렇게 따왔을 것 같아.
어쨌든 뭐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하는 냉방 방식이고.
그렇죠. 선풍기가 이제 바람이 진짜 더울 때는 선풍기 바람도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거 나더라. 저는 옛날에 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때 자취방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애는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걸 몸에 붙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페트병 얼려가지고 선풍기 앞에 세워놓고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취방마다 다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다 그런 방법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그 선풍기 뒤에 아예 얼음을 얼려서
선풍기 아예 그렇게 나와?
냉풍기라 그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선풍 일반 선풍기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음을 무슨 그러니까 박스처럼 생겼는데 미니 아이패드 같은 정도 크기인데 그거를 냉동실에서 얼려서 선풍기 뒤에 이렇게 딱 걸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아
근데 그걸 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저도 예전에 혼자 살 때 그런 것 때문에 선풍기를 살려고 살까 뭘 살까 그 냉풍기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걸 살까 막 그랬는데 약간 타워형으로 생겨서
맞아요.
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얘기를 또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습기가 또 있어서
찬바람 나
그러니까 바람은 시원한데 집이 축축해요. 눅눅해지고 그런다고.
우리나라 여름이 힘든 게 사실 습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막 40도 돼도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늘에 가도 더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제 물이 나오니까.
집 약간 그렇다고.
근데 이런 대류를 이용한 냉방 방식은 난방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쾌적성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쾌적성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공기가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전체적으로 다 선을 하면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한 거를 돌리는 개념이니까 쾌적성은 좀 떨어지니까 쾌적성을 좀 높게 하는 이제 냉방 방식이 이제 온돌 같은 복사 냉방이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까진 가격이 좀 비싸죠.
그쵸? 아예 전체를
복사 냉방이
시원하게?
뭐예요?
복사 냉방은 어떻게 냉방? 벽이나 천장에 이런 패널을 넣는 거예요.
그 차가운
안에
패널을
차가운 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돌 같은 혓바닥을 위에다 붙이는 거죠, 벽이랑.
벽에다가 하는 거, 네, 저도 외국에서
그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면은, 뭐, 에어컨 트는 거나, 선풍기 트는 것보다 전기나 이런 것들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을 때 공, 동굴에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뭔가 서늘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좋겠다. 하더라고요.
좋겠다, 그거.
그, 몇 년 전에, 아까 선풍기 이런 거 알아볼 때, 유행까지는 아직 요새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그 앞에다가 선풍기를 놔서, 에어컨 바람을 지금 빨리 이렇게
돌리는 거죠.
선풍기가 아니고, 에어 서큘레이터라고 해서, 바람을 멀리 가게 하는.
그거 없으면 이제 선풍기가 다 이렇게 돌리는 거지.
요새 아예 에어 서큘레이터가 되게.
조그맣게 소음도 적고, 그래서 잘 나오더라고요.
바람 엄청 세고, 진짜 공기를 잘 돌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으면 진짜 에어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어컨 효율도 높여주고, 그거는 난방 효율도 높여줘요. 일단은.
그렇지.
공기를 순환을 제대로 시키니까. 약간 비싸요.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 막 이러면서.
그런 건 다 비싸. 네.
그런데 뭐 좋긴 하더라고. 생각보다 조용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에어컨은. 에어컨. 결국 건축할 때, 이제 에어컨은 그런 단독주택 경우에는 뭐 천정형으로 할 거냐, 스탠드형으로 할 거냐, 그렇죠. 실외기는 어디다 놓을 거냐. 요새는 건축 설계하면서 실외기 위치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네네. 그 지침에서도 실외기 위치를 따로 만들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계획할 때 고려를 해야 배관 같은 거를 미리 그쵸. 벽 속이나 천장 속에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계획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시스템 에어컨을 아예 다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마다 천장에 에어컨들이 다 그렇죠.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외기 하나로 이렇게 에어컨 열어 대.
그래서 집 안에 실외기실이 있는 거지 아예. 구석에.
그리고 천정형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에서 너무 층고가 높고 이러면 별로 효율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천정형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이제 천정 위에 실린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는 그쵸.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정도?
네, 일반적으로 적인 것보다는 좀 필요해요. 한 30cm 이상?
네.
내부 공간이? 배관도 지나가고 에어컨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좀 더 슬림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엔 진짜 많이 더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점점 더 얇아지겠지.
점점 더 얇아지면서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정형 에어컨은 이제 그 기계 자체가 낮아져도 물이 나오잖아요. 에어컨에서는. 그 물의 구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면 천장 속 깊이가 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층고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 그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에서 원래 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 밖으로 빼기가 힘든 상태인 거예요. 집이 옛날 집이라. 그래서 에어컨 밑에 조그맣게 펌프가 달려 있더라고요.
되게 시끄럽지 않아요?
펌프가 있어요?
저 아직 에어컨 안 돌려봐가지고.
아, 그 시끄러워요.
그래요? 근데 펌프가 아예 달려 있어요. 같이.
그렇게 될 것 많아요. 벽걸이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형. 네.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게 하려고 그렇죠.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래된 집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게 있는데 그 처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펌프라 그러더라고요.
밤에 시끄럽겠다.
에어컨 배관이 냉매도 들어가고 그 물 빠지는 드레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렇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흰색으로 두두두 감아져가지고 그게 눈에 되게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부터 잘 해놔야 되죠.
그렇죠.
에어컨 위치에 따라서 벽걸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원 코드 같은 것도 벽걸이 옆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계획을 할 때
그래야 이게 막 덜렁덜렁
안 하니까 천정형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은 천정 속에 다 하기 때문에 연결만 하는 거거든요. 벽걸이 하실 때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집 지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설계비를 넉넉히 받는 설계하는 사람들은
위치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데요. 그 한 몇백만 원이나 뭐 이렇게 하는 설계하는 분들은 대충 그냥 하던 대로 하시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방이나 냉방이나 추가되는 기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통풍이나 단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랑 시공에서 잡을 그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배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향이나 이런 것들.
사실 에어컨 안 틀고 여름 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부모님 댁이 여름에는 창이 앞에 되게 커요. 통으로 된 창이라서 햇빛이 너무 잘 드는 거야. 근데 집 층고가 높은데 위쪽에 공기가 빠지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위에 갇혀버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집은 되게 막 마루도 넓고 그런데 바람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빠지는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창문을 하나 좀 내달라고 이준호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래, 내가 깨줄게. 거기 벽을 뜯어가지고 천창을 만들어주지.
그래서 특히나 목조주택 기성제품. 할 때는 나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그 층고가 높은 쪽에 환기가 될 수 있는 창을 내주는 게 계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방은 사실 더 이상 얘기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냉방은 사실 난방이랑 비슷하고
냉만도 역사를 캐기 시작하면 재밌는 거 많이
재밌는 거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 역사를
에어컨 언제부터
할까?
했을까? 이게
선풍기
이 온도의 변화처럼
오늘은 냉방을 그러니까 냉방은 그럼 겨울에 겨울이 오면 우리가 냉방 특집을 한번 하는 걸로 네, 여름에 난방 특집을 했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이 정도 선풍기 에어컨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난방이랑 냉방이랑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봤는데요. 오늘의 본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 닿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 소장님이 친구분 통해가지고
지열
알아오실 지열 수도 있고요.
제가 내년쯤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년 여름 특집으로
어쨌든 오늘의 본토크 12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집박 소식 듣고 저희 마무리하러 돌아올게요. Sing a happy s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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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murf the whole day long. 네, 집구석의 집박 소식 시간입니다. 강 회장님.
건축 전시회가 또 있어요. 네, 60초 건축이라고 해가지고요. 6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에 6월 6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갤러리 문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그 건축을 도면이나 모형이 아니라 60초 동안 필름 혹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 전시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라서 뭐 조금 다른 뭐 형태의 건축 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3년부터 매해 좀 진행이 되는 전시인데 13년에는 그 바틀렛 서울쇼 뭐 2013이라고 해서 서울시청에서 했었고 14년도에도 이제 바틀렛 그 영국의 건축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서는 졸업 작품들을 모아서 아마 전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런던 대학교 출신 건축가랑 뭐 그리니치 대학교 출신 건축가들의 국내 건축가랑 이제 그 영국의 건축가들 10명 이상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건축 전시인 것 같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이라는 게 막 되게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크고 잘 경험하려면 다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해하기가 쉬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사진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이나 이런 거의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은 건물 전체를 다 담을 수도 있지만 건물에서의 어떤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 뭔가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 작품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이미지를 영상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저번에 그 조민석 건축가의 매스 스터디 그 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조민석 그 매스 스터디스의 작품을 가지고서 영상을 만든 걸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고 음악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과 건물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든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사진은 그 다른 사진 작가들이 찍은 거잖아요. 건축 전문 사진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했었어요. 이번 전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건축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DDP 전시를 소개를 자꾸 하게 되네요.
이것도 DDP네요. 네.
어쨌든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논란이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정말 좋은 걸 잘 채우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세빛동동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겠지만 요즘에 근데 다시 거기서 뭐 많이 하더라고요. 뭐 많이 하고 이런 거 홍보하는 건가? 뭐 음식점도 오픈하고 뭐 뷔페도 생기고 이런
세금으로
다시
지은 건물인데 거기서 세를 받으면 다시 그게 우리 뭐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안
그렇겠죠. 임대 수입을
그렇죠. 임대 수입을 서울시가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뭐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갈 때마다 그 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니 요즘에는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 뭔가 프로그램을 좀 짜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건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근데 거기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도 가끔 보니까 뭐 아예 막고, 그러니까 차 못 들어오게 막고 거기서 무슨 장터 같은 것도 하고.
막 거기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것
행사도
같아요.
하더라고요.
차선을 확 줄여놓은 지 좀 됐잖아요.
잠수교 너무 좋잖아요.
잠수교
참 좋아요. 거기
한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되게 지나갈 가까이서. 때 느낌 굉장히 좋아요. 그 분수도 있잖아요. 다리에.
아, 다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네, 그거 만들 때는 뭐 저런 데 쓸데없이 돈을 써 그랬는데 맞아, 맞아. 막상 그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다리 밑에 지날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좋다. 난 전에 그 외국인 친구 왔을 때 그거 보러 갔었잖아. 내가 한 번도 보러 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가이드 하면서 보러 갔거든요. 밤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고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치.
나는 그냥 가까이서는 못 봤는데 한 번도.
전 거의 집 앞이라 걸어갈 수 있는데 잘 안 가게 되지만 가끔 갈 때. 그 요즘에 토요일마다 폭죽을 터뜨려요.
그 유람선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뭔지 저 맨날 한 9시쯤 되면 터뜨리는데 가서 봐야지 하는데 맨날 뭐 안 가보는데 매주 거의.
유람선 지나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프로포즈 이벤트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분수하는 데서도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분수하는데?
그 분수하는 데 DJ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분수가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연을 읽어주고, 프로포즈 하는 사연을 읽어주고, 앞에서 이렇게 그 앞에 광장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거기서 프로포즈 하고, 그 다음 막, 이승기에 나랑 결혼해줄래, 이런 그런 거 딱 싫어. 그치? 딱 싫어.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겠죠?
전 싫어요.
나도 싫어. 싫어. 아무튼 그런 전시가 있네요.
네. 아, 저희도 좀 작은 전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게 하는데요.
네. 저희의 개인 광고.
2015 서울 나머지라는 전시인데요. 저희 사무실 인근에 있는 그 건축 설계 사무실들이랑 작가분들이랑 진짜 작품을 하시는 그 아티스트분들이랑 같이 그 협업을 조인? 같이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 안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각 사무실마다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라서 시기가 달라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메스라는 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상도동
스페이스 바 21이라는 곳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고
세운상가
기어건축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고
기어건축 전시는 끝났어요.
7월 30일까지 아닌가요?
끝났어요.
아, 끝났습니다.
기어? 기어가 어디요?
여기 세운상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그 소소하고 유어하고 우리 작가님이 있어요.
작가님 이름이 예, 우리.
우리 작가님이야.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작업하는 우리 작가님은 네. 우리예요.
네, 네. 우리 작가님이랑 하는 우리 전시는요. 어쨌든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될 거고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사무실 내에서 전시를 하는 거라서 따로 이제 뭔가 그런 전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소 건축 설계 사무소라는 공간 자체에서 전시를 하는 거라 몇 가지를 묶어서 투어하는 뭐 그런 개념의 전시고요. 7월 2일부터 30일까지 하는데 화목토만 저희가 그 예,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후에만.
네. 아 그럼 그때 사무실 나오시는 거예요?
화목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사무실의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게 시리즈 전시니까 이미 뭐 한 달쯤 전부터 이미 전시는 시작돼서 곳곳에서 전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예. 네. 그래서 건축가들과 그다음에 일반 설치 작가들이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전시니까요. 그리고 이게 서울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오래된 건물들 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저희 사무실이 딱 맞지 않습니까? 아. 오래된 건물과 동네들
기획하시는 분께서 와보시고 네. 아 여기다
아 여기지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 뭐 저희 궁금하시거나 전시가 궁금하시거나 무엇이 궁금하시든 한 번쯤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전시 소개였고요. 다음에 제가 준비한 집박 소식은 오늘은 좀 다른 소개예요. 소식이라기보다는 소개 같은 건데요. 여름이라
놀러 가시라.
네, 놀러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가본 곳들 중에서 정말 좋았던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세원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담양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원, 정말 대표적인 정원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이고요. 가보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네. 그쵸?
아, 좋아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나온 영화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대나무 숲.
그니까 여기, 일단은 소세원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양쪽에 대나무 숲이 쫙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너무너무 좋고요. 네, 네. 네. 이 소세원을 만든 사람은 조선 중종 때 양산보라는 사람인데, 조광조의 제자였는데, 조광조가 막 이렇게 사화로 막 이렇게 날아가고, 충격 먹어가지고, 나 안 할래, 나 몰라, 아몰랑 하고 내려간 거예요.
아몰랑 집에 갈랭.
아몰랑 집에 갈랭 하고 내려가가지고, 이 정원을 만든 거죠. 네,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유언이, 이 소세원은 남에게 팔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해라. 어리석은 후손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원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으면 유언에 이 소세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계곡에 지어진 정자, 정원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인위적인 느낌이 정말 없는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딱 정자만 얹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알고 보면 통나무 하나, 그런 돌 하나, 담 하나 담은, 이런 것도 다 디자인된 거라는 거. 예, 딱 계획돼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되게 뭐 대단한 게 막 멋지고 크고 이런 정원이 아니라 정말 한국 정원
그래요?
자연스럽고 작은... 자연의
그쵸.
자연스러움을 절대 거스리지 않는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 정원 가운데로 이렇게 계곡물 같은 작은 물이 졸졸졸졸 지나가는데 그 물 있는 데는 이렇게 담도 좀 이렇게 비틀거나 뭐 뚫거나 막 이렇게 해서 물도 그대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원이고요. 여기 계곡 옆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정자 광풍각은 침계 문방이라고 해서 머리맡에서 계곡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비의 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붙어 있대요. 이 소세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제월당은 비겐디 하늘의 맑은 달을 뜻하는 이름.
멋져.
주인이 조용히 독서를 즐기던 곳.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어요.
내용이 다 막 유유자적하고 뭔가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거죠. 5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그 옛날의 그 여유를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정원을 가지고 시를 쓴 게 있는데 양산보의 사돈인 김인우가 소세원을 보고 쓴 48수의 시제 라는 걸 소세원 48령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이제 이 소재들이 대숲의 바람, 소쩍새 울음, 엷은 그늘과 밝은 달, 시중에 나오는 시, 노래,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곡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물소리, 그런 청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원이라는 거죠. 일단 가서 그냥 있으면 너무 좋아요.
거기 앉아서 있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쵸.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 축대 위에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정자도 하나 있는데 그게 대봉대라는 정자가 있대요.
네.
근데 이 대봉대가 그 대자가 기다리는 대자, 봉자가 봉황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정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서 책도 읽고 그리고 손님을 맞아서 바둑도 두고 시도 읽고 뭔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차도 한잔 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름에 가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곡 소리가 아무래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저도 되게 좀 옛날에 가봐가지고 언제였더라? 대학원 다닐 때 가봤나? 좀 옛날이긴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았고 그때 그냥 무더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담양에 떡갈비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담양 떡갈비 유명하죠.
그래서 떡갈비 먹고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대나무밥도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떡갈비랑 대나무밥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훅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늘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전시들 막 이런 것들만 맨날 소개를 해드리다가 좀 벗어나서 멀리 가보시라고 소세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보셨죠? 이소정님도.
저 못 가봤어요.
진짜요?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안 가지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진짜요?
저번에 한번 가려고 담양을 내려갔는데, 제가 대중교통으로 갔거든요?
알겠지. 대중교통, 버스가 없었다고.
대중교통 가기 힘들어, 조금.
담양으로 갔어요. 담양에 있으니까. 담양에 가서 하룻밤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소세원 가려고 버스터미널에 갔어요. 소세원은 여기서 안 가요? 담양 아닌가요? 그럼 어디서 가요? 그랬더니. 광주에서 가래요. 광주에서 가는 버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광주를 갔다가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짓을 시간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가고 그냥 담양만 돌아다니다 왔죠.
그러니까요.
전 지금 소세원 어떻게 가나 싶어서 소세원 방문을 찾았더니 소세원 간장게장이 나오네요. 음식점이네.
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광주에서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이제 KTX 타고 광주 가셔서 거기서 버스 타고 소세원으로 가셔야 돼요.
광주역인가 어디 바로 앞에 버스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가시는 방법이야. 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2014년 8월 무슨 블로그인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네. 매표소가 있고.
죄송합니다.
조금 받겠죠 뭐. 네.
후손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후손 입장에서는 하씨 팔고 싶은데.
칭찬인 거잖아. 어떻게든 물려줬다는 건 칭찬인 거
내가 어리석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아.
못 파는 거.
아무튼 가보시면 좋으니까 가보셔요. 이 소장님도 필리핀 갔다 와서 짬날 때 한번 소세원부터.
돌아올 수 있을래.
일단 무사히 돌아오시고.
일단 돌아온 다음에.
네. 오늘은 이렇게 전시 정보 그리고 여행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집박 소식 보내드렸고요. 일단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러 돌아올게요. 네, 마무리하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난방, 냉방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더우셨는지 시원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만에 되게 실전 건축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간만인가요? 저번에 특집했지.
관공서 특집을 해서 그때는 이게 타임라인인지 본 토큰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좀 간만에 그렇죠. 건축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난방 방식이 온돌이라서 온돌은 지난번부터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겹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그런 생각으로 해도 그런지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 재밌게 듣겠지 뭐.
사실
그러니까 난 재밌는데 뭐 이런 거.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일단
인사만 서비스 마인드를 조금
그럼요. 그런 마인드를 갖자라는 에이, 의미에서
식군데 뭐 이제
그 우리 백종원 아저씨처럼 우리 다 팀이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치 한 팀이잖아.
그러니까 팀이야.
아몰랑 마인드.
그 뭐 댓글 많이 써주시는 분들 캐나다 특파원님이나 뭐 장준호님이나 뭐
우리 캐나다 팀이지. 특파원은 우리 특파원이잖아요.
아니
통신원이야 특파원이야.
통신원
이만호님이나 다 아는 사람 아니야? 아시는 분 아니야?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잘 안 까먹어요. 그리고 네, 은근 소심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뻐해드릴게요. 나름의 방식으로. 아 진짜 여름인데 다음 방송은 벌써 7월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빼도 박도 못하게 여름이네요.
그러게요.
올여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지구가 기후가 조금씩 바뀌나 봐요. 비도 좀 늦게 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더 더워질 거고 그러면 아무튼 다 건강관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름에는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휴가 준비도 이제 하시면서 예, 저희 집구석도 들으시면서 예, 그렇게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소장의 무사 귀환을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고
홍콩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필리핀에서는 입국 거부되진 않겠죠.
일본 사람인 척해요.
일본어를 몇 개 배워가야 되나?
중국 사람인 척이 더 쉽지 않을까?
중국 싫어해요. 홍콩에서 중국 사람도 싫어해요.
일본 사람인 척? 교포인 척?
갔는데 홍콩 입국돼서 재채기 한번 했다 그러면 바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방송이 만약에 일정이 갑자기 미뤄진다거나 뭔가 공지가 나가게 된다면 이 소장의 귀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알아두시고
제가 격리돼 있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초대 선생님이 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이때다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빌어주자고요. 무사 귀환을.
네. 아, 필리핀에서는 뭐 현지 그 단체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뭐 별일 없겠죠.
거기는
뭐.
괜찮나? 뭐 없죠?
필리핀은 총.
한국인
납치.
납치 사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되게 돈 없어 보이게 하고 다니시고요.
어쨌든 초대 손님들이니까 저희가 가는 집단이. 걔네들이 알아서 잘 보여주지 않을까요? 현지 애들이.
아무튼 됐다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잖아. 무사히 갔다 오라고 너무 우리 너무 길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잘 가요.
잘 가. 네.
괜히 뭐 사오지 말아요.
네.
진짜 안 사온다? 어?
그런 거 말고
사와.
오지 말아요.
나는 그거. 그거.
에그 타르트?
아니 근데? 그거 말린 거 그거 뭐지?
뭐요?
망고 말린 거. 그거 맛있어. 필리핀에서.
그치,
꼭 사오란 그거.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7월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질문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어쩌면 질문들이 방송 내용이 좀 그래서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관심 많으신.
그러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메일도 보내주시고요. 저희한테 관심 있으신 광고주나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해드립니다. 저희 메일 주소는 house.edus@gmail.com house.edus@gmail.com입니다. 저희는 7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지리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토리한테 왜 녹음해 오라니까.
요새 오늘 약간 그 처갓댁 갔는데 말은 그냥 옹알옹알 하긴 하는데 거기 방에서 베란다 넘어가는 그 턱이 걔가 딱 집구 서 있기 딱 좋은 거야. 그리고 오늘 햇빛 비치고 거기서 바람이 살살 들어오니까 걔가 거기서 막 하면서 근데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거야. 되게 막
녹음해오라니까
편안하게.
녹음해라 하니까. 내가 저번에 그 방송 내보냈잖아요. 녹음해라는 거. 안 자르고.
알겠습니다.
녹음해라. 인트로 좀 깔게.
그러니까.
인트로?
어. 토리의 쏟아지는 햇살을 흠뻑 맞으며 나는 풍선처럼
정정한 건 싫어 질색이라고 미지근한 구체바람에 내 기분도 뻑적지근해져 너무 더워 미치겠구나 사람들 한숨을 쉴 때 너무 더워 미치겠구나 내 마음 부글부글 소리 내며 끓어오르네 쏟아지는 햇살을 흠뻑 맞으며 나는 풍선처럼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